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017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2.9%로 확정됐습니다. 이전에 나온 잠정 합계치는 2.5%였습니다.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비지출 증가였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3년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향후 2년간 정부 지출 증대를 근거로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8일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47억 달러 규모의 미국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기 계약입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역사적인 계약을 통해 고성능 방공미사일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방어체제는 오는 2022년에 초도 인도분이 폴란드에 도착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폴란드 접경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영구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 관계는 최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폴란드는 낡은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 페이스북이 28일 개인정보 관리를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영국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사가 동의 없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페이스북 측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의 접촉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메시지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8일 성명을 내고 22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말을 분명하게 듣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새 방식으로 복잡한 개인정보와 보안 설정을 쉽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과 향후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위터에 지난밤 중국의 시진핑에게서 그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 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북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최측근인 윈 민트 전 하원의장이 미얀마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민트 전 하원의장은 28일 의회에서 실시된 의원투표에서 636명의 의원 중 403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미얀마 의회는 수치 자문력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트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자인 팅초 대통령은 지난 21일 쉬고 싶다면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아웅산 수치 자문역이 사실상 실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리비아 서남부 우바리에서 미군과 리비아 정부군의 합동 공습으로 알카에다 반군 소속 고위급 지휘관이 숨졌다고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에 따르면 공습으로 사망한 지휘관 2명 가운데 1명은 리비아에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 요원들을 훈련했던 무사부 다우드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다우드는 요원 훈련 외에 무기와 군수 그리고 재정 지원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월급이 많고 혜택도 많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월급이 높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과 법조계, 과학계가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직업군이라고 하는데요. 또 개인적인 삶을 보면 미혼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사람, 자녀가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학력이 높거나 전문학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공유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다른 동료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에서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직장에서 외로워 보이는 동료가 보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의미를 찾아주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까지 대체로 흐린 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8도, 신의주는 7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19도, 함흥은 7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4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노래 어떨까요?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그곳에 있을게요. 라고 노래하는 마이클 잭슨의 I will be ther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타결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내용에 만족하는 분위기인데요. 협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고삐를 죄는 소식, 또 일본 참여원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FTA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공동 선언문을 내놨군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타결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문은 일명 코러스라고 알려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들에 대해서 양국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이 양국 공동선언문에 이 철강 수입과 관련한 문구도 있습니까?
네, 선언문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장관들의 지침에 따라서 협상가들이 양국의 FTA 협상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에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선언문은 개정된 합의는 투자와 관세의 자동차 교역, 무역 구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의약품과 통관, 섬유 분야는 FTA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양국의 강력하고 영구적인 안보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양국의 합의 사실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과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양국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합의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안보 관계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철강 관세 부분은 원래는 양국 FTA에 없던 내용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철강 제품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이 조치를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에 연계시켰습니다.
네.
이 협상 결과 한국은 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이 할당량을 정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양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는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 톤의 70%인 270만 톤인데요. 한국은 철강 수출이 다소 줄더라도 관세를 면제받은 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입장에선 이 철강 관세 면제를 얻어낸 건데 미국이 얻은 건 뭡니까?
네, 미국 쪽은 자동차 분야를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현재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연간 2만 5천 대까지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요. 이 바뀐 규정에 따라서 5만 대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예, 또 미국 사람들이 소형 화물차인 픽업 트럭을 많이 타는데요. 현재 25%인 한국산 픽업 트럭의 대미 수출 관세를 2021년부터 없애주기로 했던 걸 2041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자, 철강과 자동차 살펴봤고요.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에 합의했을까요?
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월요일 이 개정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에 대해서 한국 통상 당국은 환율 문제는 FTA 본론과 관계없는 양국의 재무 당국의 별도 협의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미국에서는 잘된 협상으로 본다고요?
네, 경제 현장과 정치권에서 대체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타결이 오는 11월의 중간선거에서 호재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이 경제 호조 등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언론의 반응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언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는 잘된 일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실익이 없을 거라는 평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협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 이런 제목을 올렸고요. 뉴욕타임스는 북한과의 핵 담판,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불확실성을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익이 없다. 이런 비판은 무슨 내용인가요?
네. 한국으로부터 이 자동차와 철강 쿼터 이렇게 두 가지 양보를 끌어냈지만 하나는 효과가 없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2년 양국의 FTA 발효 이후에 연간 한국 수출 2만 5천 대 선에 근접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없고요. 또 한국산 픽업 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매기기로 한 규정 역시 현재 픽업 트럭을 미국에 파는 한국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세계 무역 기구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네, 현재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한국산 철강에 쿼터를 두기로 한 부분인데요. 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자발적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중국 그리고 인도 등도 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27일까지 사흘간 서남부 윈난성 당국을 시찰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패와 비위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8일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자오러지 서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중국 공산당의 부패사정 실무 책임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정부 2기 출범에 맞춰서 시 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현 국가부주석으로부터 기율위 서기직을 이어받았는데요. 이후 강도 높은 중앙정부 고위급 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 만에 장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퇴진했고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장양주임이 이 조사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정부까지 사정의 범위를 넓히는 거군요.
네, 얼마 전 끝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개헌과 함께 시주석이 재선된 후에 지방정부까지 본격적인 부패 사정을 진행하는 거라고 중국어권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자오서기가 직접 지방 현장을 찾아서 인민의 문턱을 강조하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당국의 비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자, 지방 정부의 비리를 엄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방 도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5억 위안, 미화로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공직자가 28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산시성 림펀 중구인민법원이 장중성 전 류양 부시장에게 이 수뢰죄 등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전 재산 몰수 등을 판결했는데요. 이 장 전 부시장은 재직 당시에 탄광 인가 등 업무 과정에서 꾸준히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교정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어떻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시 정부는 지난 2012년 출범 후 부패 척결을 줄곧 내세워서 비리 공직자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해 왔는데요. 이렇게 즉시 집행하는 사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 특히 지방 도시의 부시장이 이런 극형을 받은 게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바이언페이 전인대 환경보호위원회 부주임, 웨이펑위안 전 국가능원국 석탄사 부사장, 그리고 주민고 전 광둥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수뢰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은 있지만 2년 집행유예 판결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국회가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미국 의회의 상원격인 일본 참의원이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은 2018 새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불과 4월을 앞두고 전격 통과된 겁니다.
네, 이 하원격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었죠?
네, 지난달 1일 중의연도 본회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가결했는데요. 하지만 마침 3월 1일이 한국에서는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날이라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 편성안에 한국 정부가 반발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2018 예산은 97조 7,100억 엔, 미화로 약 9,200억 달러인데요. 이 가운데 방위비가 5조 1,900억 엔, 미화로 약 49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계속 이 방위비를 늘리는 모양새라고 하죠.
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출범한 이후 해마다 방위비를 늘려오고 있는데요. 올해의 방위비 증액은 6년째로 지난해보다는 1.3%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도서방위 체제 확립 등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일본 정치권은 이른바 사학 비리로 꽤 시끄러운데 그 와중에 예산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베 신조 총리는 부인이 명예의 교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에 정부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도했다는 이른바 사학비리 스캔들에 연루돼서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의원에서도 그동안 제대로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후 연립여당인 집권자민당과 공명당 주도로 예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이 아베 신조 총리로서는 좀 그나마 다행인 일이겠네요.
네, 일본 언론들은 현재 야권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이번 예산안 통과로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예산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서 따뜻한 경기 회복의 기운이 중소기업과 지방에 닿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베 총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주요 일본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자신의 주특기인 외교를 통해서 현 난국을 벗어나려 할지 모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고요. 또 5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그동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해외 정상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외교력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왔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런 외교력이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학 비리가 불거진 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자 아베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해산이라는 초강수를 뒀었는데요.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 총리에게 실망을 느끼면서도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을 선택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예, 아베 총리로서 가장 좋은 건 오는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의 승리에 집권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로선 자민당 총재 출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인구조사 시민권 관련 질문과 관련해서 최소한 12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이 총기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앞서 전망보다 높은 2.9% 성장을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2020년 총인구 조사에 시민권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26일 상무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군요.
네, 최소한 12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에서 해당 질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이 해당 소송을 주도합니다.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등 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이 소송에 동참했는데요. 한편 이 캘리포니아 주도 지난 26일 밤에 별도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이들 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뭔지 살펴볼까요?
네, 이 총 인구 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게 돼 있는데 시민권 질문이 들어가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But it's become very clear over the last decades that to include a question about citizenship. Specifically in the
네, 시민권 질문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베세라 주 장관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일 뿐 아니라 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슈나이더만 뉴욕주 법무장관 역시 이민자 사회에 불신과 공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혹시 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조사에 불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하지만 이 총인구조사 센서스 참여는 의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시민권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10년마다 조사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고요. 센서스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1970년대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이 시민권 질문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주장을 일축했다고요.
네. 앞서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권 질문이 참여율을 낮춘다는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인들 가운데 90%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일부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오히려 시민권 질문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센서스를 실시할 때 시민권 질문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영국이나 호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곤 하는데 자 미국에서 10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총인구조사 왜 필요한 겁니까?
네, 센서스 미국 정치에 매우 중요한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를 다시 그리고 각 주의 연방 하원수 그리고 선거인단 수를 다시 조정합니다. 또 연방 기금 지원에도 사용되는데요. 교육이나 기관시설 지원금 등 각 주에 대한 이 연방 기금 할당액이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 조사에서 이 시민권 질문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상무부가 다시 도입하기로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법무부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이 투표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민권 소지자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만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정권이 없는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투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투표권법은 1965년 민권운동이 한창일 때 제정됐는데요. 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주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나섰는데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미국 법과 절차를 따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또 지난 2010년 조사만 예외였다면서 그동안 이 총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민권 질문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조사와 더불어 실시하는 미국 지역사회 조사 ACS를 얘기한 건데요. 이 ACS는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수계 대상 조사입니다.
네. 자, 2020년 인구조사 질문지를 언제까지 완성해야 합니까?
네, 상무부가 이달 말까지 연방의회에 이 최종 질문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러 주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연 어떤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는 학생들 주도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이 27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학생들의 시위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미총기협회 NRA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네, 이 NRA 어떤 단체죠?
네, 이 총기 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500만 명이 넘는 회원과 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 특히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NRA의 자금을 받는 의원들을 올해 중간 선거에서 낙선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폐지를 촉구한 수정헌법 2조는 바로 총기 소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네. 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쓰여 있는데요.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이 조항이 18세기 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조항은 연방 군대가 미국 각주의 안보에 위협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왔다는 설명인데요.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한다면 미국 내 총기 판매 권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 조항이 사라진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연방 대법관까지 지낸 인물이 한 얘기여서 이번 기고문이 특히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네.
스티븐스 전 대법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97살인데요. 1975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올랐고요. 지난 2010년에 은퇴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긴 하지만 이 총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수정헌법 2조는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일이고 또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언급하긴 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결코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 정치인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고 연방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역시 27일 이 백악관은 미국인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막기보다는 총기가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걸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티븐스 전 대법관이 바라는 것과는 달리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한다고 해서 미국 총기법 개정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총기 소지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들, 특히 남부주에서는 분위기를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연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승인을 받아가야 하고요. 그 뒤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38개 주가 비준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헌법 개정은 언제였습니까?
네, 1992년의 일인데요. 연방 상하의원의 급여를 변경하는 법이 다음 하원의원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이 수정헌법 27조였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미국 건국 초기였던 1789년에 발의됐는데 200년이 넘게 지나서 비준을 받은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연간 환산 기준으로 2.9%로 최종 집계됐다고 28일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나온 수정치보다도 0.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2.7%로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죠.
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이 기간에 이 소비 지출이 늘어난 게 개인 소비 지출이 특히 늘어난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예.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지난 분기에 4%가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재고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작년 4분기는 그렇고요. 지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2017 경제 성장률은 2.3%로 최종 집계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였던 3%에는 모자라지만 한 해 전과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겁니다. 한 해 전, 그러니까 지난 2016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5%에 그쳤었습니다.
예, 제 같은 경기 호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최근 CNN 방송과 AP통신 등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나왔는데요. 지난 10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러시아 스캔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 캠프 측 그리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전직 성인 영화 배우와의 혼외 관계설 등 이 추문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경기가 좋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1분기 성장이 더딘다고 해도 이 연간 성장률은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3%에 이를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단행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올해 연방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란 그런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경제가 지나치게 빠르게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이 급격한 물가 상승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페드는 1.25%에서 1.5% 되었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최소한 두 차례 더 인상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케빈 해리스가 부릅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당신이 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Thinking About You 들어보시죠.
'Cause I'm part of you, I never wanna lose. I'l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지난 3월 초 미국 시사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지가 미국 중부에 있는 아이오와주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로 선정했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지는 이 교육, 경제, 건강보험, 삶의 질 등 8가지 지표를 토대로 각 주의 상황을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황금의 주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나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이 있는 뉴욕주 등을 제치고 지명도에서는 훨씬 떨어지는 아이오와주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뽑혔다고 하네요.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아이오와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이오와주는 미국의 한 가운데 있어서 미국의 심장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중부지역은 프레리라고 하는 아주 광활한 대평원이 몇 개 주에 걸쳐서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아이오와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오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면적으로는 26번째, 그리고 인구수로는 30번째 주입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미국의 중간쯤, 주 면적도 중간, 인구수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될 듯하네요. 아이오와주의 사계절은 아주 뚜렷한데요. 하지만 봄, 가을은 아주 짧고요. 겨울은 꽤나 긴 편입니다. 특히 한겨울은 매섭게 추워서 견디기 꽤나 힘들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춥기로 유명한 중강진 정도를 떠올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종호 한인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아이오와 날씨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강진 정도 날씨. 한국은 중강진 하면 춥다 그러잖아요. 앤저시리하고 서울하고 위도가 같고 중강진하고 아이오와, 제가 살고 있는 데하고 위도가 같습니다.
아이오와의 주도, 그러니까 이 주를 대표하는 도시는 디모인이라는 곳인데요. 간혹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 철자 그대로 읽어서 데스모인 또는 디스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디모인은 수도사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말을 어원으로 하고 있어서 디모인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오와주, 이것 말고도 프랑스와 역사적 관계가 깊은데요. 제시카 오릴리 홍보관의 도움말입니다.
Iowa became a state back in 1846. The land that became Iowa was part of the Louisiana Purchase that Napoleon Bonaparte sold to.
아이오와주는 1846년에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얻은 땅은 미시시피강 동쪽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서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땅, 루이지애나 지역도 마저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아이오와주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의 일부였기 때문에 지금도 곳곳에 프랑스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오와주의 깃발입니다. 얼핏 봐도 프랑스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아이오와주의 주기는 파란색과 하얀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프랑스 국기와 똑같습니다. 아이오와주 깃발은 다만 여기에다가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 그리고 아이오와라는 영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You ask what land I love the best. Iowa, 'tis Iowa. The fairest state in all the West, Iowa,
미국에서는 어떤 비슷한 지역군을 얘기할 때 띠를 의미하는 벨트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남부 지역의 주들은 바이블 벨트에 있는 주라고 하고요. 한때 중공업이 발달했다가 쇠퇴한 중동부 지역을 일컬어서 러스트 벨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러스트, 그러니까 이 녹이 슬었다는 뜻이죠. 아이오와주는 콘벨트에 속해 있는 주입니다. 콘은 옥수수라는 말이니까 짐작하시겠죠? 네, 아이오와를 비롯한 미국의 중부 대평원 지역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주로 옥수수와 콩인데요. 특히 아이오와는 그 중에서도 옥수수를 많이 생산하는 주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종호 씨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로 아이오와에서 나오는 것이 첫째 옥수수, 콩, 그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 1위 생산이고 동부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다 보면은 벌써 인디애나 오면은 옥수수가 많이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일리노 건너 여긴 더 많네. 아이오와 보면 여기는 바다같이 그냥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을 보면은 정말 여름에 한 8, 9월에 8월에 7, 8월 한번 정말 멋있습니다. 그때는
아이오와주가 인근 주들보다 특히 더 농작물 생산을 많이 하는 건 아이오와주만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이오와주는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동쪽과 서쪽이 모두 강으로 둘러싸인 주기도 합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이 흘러서 일리노이주, 위스콘신주와 구분해주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미주리강과 빅시우스강이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다주와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곡물 재배에 적격인 아주 질 좋은 토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하면 한국은 가난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나오는 수입 소득이기 때문에 아이오와가 그렇게 가난한 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농업 자원도 없는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자원을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오와에서 나오는 옥수수만 해도 1년에 2빌리언 부셸이 나오기 때문에 2빌리언 부셸에다가 한 4불, 5불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산이 되는 게 10빌리언 달러 이런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 질도 그렇게 뭐 너무 가난해서 못 산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도 10% 아이오와의 옥수수가 남한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반기문 유엔 총장 하시던 그 전에 하신 분들이 꼭 여기에 디모인에 1년에 한 번씩 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 여기가 식량의 보고니까.
아이오와주는 또 미국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라고 하네요. 제시카 오릴리 홍보관의 도움 말입니다.
Well,
아이오와주는 계란주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계란을 생산하는 곳이죠. 그리고 옥수수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이 발달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죠.
이 아이오와주는 전체 면적이 북한보다 조금 더 큰데요. 인구는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주에는 사람보다 돼지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오와주가 함께 거론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주는 지난해 나온 잘 사는 주 순위 조사에서도 26위를 차지하는 등 늘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주입니다. 아이오와주는 또 농촌 지역이라서 범죄율이 대도시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요. 아이오와주가 살기 좋은 곳으로 뽑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네요. 이종호 씨 얘기입니다.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범죄가 없고 대도시 같은 그런 그 괴로라 그러죠. 어떤 그 우범 지역이 극히 드물고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여기서 중심에서 도시에서 한 10마일, 20마일만 바깥에 나오면 거의 99.9%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종적인 갈등도 없고 전체적으로 겨울의 추위를 빼놓고는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 안정도 이런 뭐 대도시 삶은 또 장점도 많지만 또 그 공해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빼면은 참 살기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기를 아 아이오와 겨울에 추위만 왔으면 진짜 살기 좋은데다 그렇게 나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는 선거철만 되면 유난히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아이오와주 얘기 그리고 한인들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친구, 가족 또는 동료와 토론 중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죠. 이렇게 의견이 같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See eye to ey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눈과 눈을 보다인데요. 생각이 같다, 의견이 일치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우리 교수님과 나는 이 프로젝트에 관해 생각이 같아.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우리는 대부분의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같아.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내 남자친구와 나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My professor and I see eye to eye on this project. We usually disagree on most things, but see eye to eye on this issue. My boyfriend and I don't see a lot of things eye to eye. 오늘은 see eye to ey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백악관으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고 부르고 두 나라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와 군 장비 등의 구매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미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4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발표문을 통해 두 지도자는 회담에서 12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 창출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혁의 성공에 기여할 새로운 상거래의 최종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의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랫동안 의존했던 석유로부터 탈피해 비석유 분야를 개발하는 다양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미국 방문 중 6개 도시를 순회하며 기업계 지도자들을 만나 이들을 위한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와 문화적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운전 금지 규정은 해제됐고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성 가족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종교경찰의 권한은 제한됐으며 영화관도 다시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살만 왕세자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없애기 위해 온건한 형태의 이슬람을 확대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 아래에서 사우디 왕국은 극단주의 이념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두 지도자의 회담에서 ISIS와 이란, 예멘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ISIS를 물리치고 중동 전역에 대한 이란의 파괴적인 행위를 막는 데 미국이 보여준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